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여전도 회원들이 야베스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전도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전도 권사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여전도 우리 이옥희 권사님 전도에도 오셨는데 박수를 못 쳐드려서 제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우리 1여전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순옥 집사님, 그 암치료에 우리 송봉환 집사님 지금 많은 진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암덩어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부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 또 전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몰려든 이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진리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죠. 바로 그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배우죠. 그들은요, 그 율법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죠. 절기를 다 지키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 여기에는 누가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너무 심한 욕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좋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뱀새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서요, 뱀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 말씀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손이라고 대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심한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보다도 더 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건 죽을 노릇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스데반의 결론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2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왜 그런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그 너희 아버지 이 사탄의 정욕, 그 주는 그 정욕대로 너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요 전부 다 그들의 삶의 행위를 두고 판단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대어놓고 그들에게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복음은 참 직설적입니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대로 딱 때립니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뱀의 자식들아. 스데반 집사님은 살인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들에게 대해서요 너희들은 봉사는 눈뜬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막 대놓고 막 찌르죠. 화가 있을 거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진리는 빙빙 돌려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빙빙 돌려서 말을 했다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혹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에서 뭔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수술을 해야죠. 아니면은 정확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치료를 해야죠. 근데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에 뭔가 발그스름하니 솟아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안티프라민 바르고 붕대로 동여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아야 되죠.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요 두리뭉실하게 섞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만들어가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직설적이지만은 사탄은요 그 진리를 희석시켜가지고 잘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 근데 사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법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성적 지향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속에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걸,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딱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통과된 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발의를 했던 그 국회의원들 그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욕설이 들려오고 또 지역에서는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다음번엔 떨어뜨릴 거라고 막 위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죠. 저도 가서 이제 거기다 서명을 했는데 한 10만 한 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굴복을 했지 포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굴복을 했지 포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해서 현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더라도 박해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 우회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있던 이 방식대로 하니까 자신들이 괴로워서 안 되겠고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이제는 정부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잠깐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게 통과될 수가 있다고요. 오늘 저한테 동영상이 하나가 왔는데요, 이메일로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주에서는요,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요 이게 통과가 됐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5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삶의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빠 엄마가 나오는데요,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예요. 그 동성연애에 관해서, 동성결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를 또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 쫓아가서 항의를 했죠. 왜 이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학교에서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옥을 해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요, 그 투표를 할 때 모르고 통과돼서 그래요. 그분들이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두리뭉실 쌓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제 이제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하는 거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그곳에서 반대하는 세력들 데모하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막 프레이드 하면서 좋아서 축제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동성연애에 대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어요. 제가 그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나라에서 아주 유력한 나라들이요,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요,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통과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지 않으면요, 미국 아까 그러한 일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씀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했었죠. 율법에서만 배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죠.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을 숭배했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멸망받아서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너 내 백성이다, 이 길 걸어가자, 이거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거는 얼마나 큰 이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딱 부르셨죠. 이 딱 찍어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신을 찾아 헤매어도요,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이 평생 잠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그 길을 성철 스님은요, 그 얼마나 그 오랫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돌을 닦았습니까? 그래도 못 만난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꼭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안 죽입니다.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면은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희미하게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든지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든지 어쨌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을 의탁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삶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라 그러냐, 고향 친척을 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이것만큼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족속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그를 안전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한테, 야 너 정근아, 너 아버지 집 떠나라, 저 벌써 떠났는데요, 떠나라 그러면요, 사실 그거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떠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원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씀은 그동안에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나를 안전하게 해 주었던,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아버지 친척 그 집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만 의지하라. 예,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또 들어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길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되어주겠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본래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돌로 만든 그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가나안 땅에도요, 가나안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또 집을 짓고, 그래서 좋은 집과 토지를 소유한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매장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장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텐트가 아니라 성이 필요했습니다. 성이 필요했고 높은 담이 있는 이런 큰 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외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셨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오직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잔의 소득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은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한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이삭 한 명 외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땅도 한 평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겨우 그가 막벨라 굴을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던 것, 그것 외에는 없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 그 뒤에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 그랬죠. 지금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는 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게 늦추어져 갈 때에 믿음의 뿌리가 약간씩 흔들리는 것 느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하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의 본보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기는 하셨는데, 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기는 했는데, 고생만 잔뜩 했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루어주겠다, 땅도 후손에게 다 주겠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것들, 그때에는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도 이루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주실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실 건데요, 그때까지 그게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만 쭉 살펴보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병원 신방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92세 되신 안월궁 권사님 이렇게 누워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세요. 식사도 못하시고.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92세면요 한 세대를 한 세계를 살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몸도 아프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시면서도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멘 아멘 하시고 기도해드리면 또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몸이 아픈 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 내 몸도 아프고 병들었지만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 정말로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요, 그러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멀리 내다보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 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47장입니다.